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절 우리 한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은 여러분 그래도 밑줄 쫙 치시고 동그라미 땡 쳐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5년도의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가 표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예배 공동체라고 정해보았고요. 이 표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게으르지만 작년에 약 한 8개월 정도 야고보서를 가지고 좀 씨름을 하고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통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개인에게 적용을 할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믿음만 있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인내하라. 또 이따 결론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론에서도 나오겠지만 엘리야의 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적용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차근차근 뜯어놓고 보게 되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개인에게만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배 공동체에게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것이 저는 야고보서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는가 하면 야고보가 썼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제임스예요. 이 제임스가 야고보가 편지를 썼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저도 오늘은 성경을 같이 여러분하고 피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1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한다고 했어요.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동안에는 그리스도로 잘 못 믿었어요. 형인데 무슨 그리스도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이제 은혜를 받았겠죠. 그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지만 은혜를 받고 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의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거기에는 물론 베드로도 왔다 갔다 하고 사도 요한도 있고 그랬지만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에 귀한 것이 담겨져 있었는데 흩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우리 조금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일단 흩어져 있는 사람들 즉 크리스찬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루살렘 안에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가 메이저리겠습니까? 마이너리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류겠습니까? 마이너리겠습니까? 비주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주류였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유대인들인데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팽배하게 있는 거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다 그래도 소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먼저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로부터 핍박받고 있었죠.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식민지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있었죠. 문화로는 어때요? 이게 이제 문화가 문제예요. 문화로는 당시에 지금 우리가 1세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였는가 하면 헬라 로마 문화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고 로마의 문화가 혼합되어져 있는 형상이에요. 그런 그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는 오늘날의 뭐 우리가 많이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이 여러분 1세기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언제가 더 타락했을까요? 저는 오늘날이 더 타락했을 거라고 오래전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부하고 읽으면 읽을수록요 옛날에 타락한 거는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윤리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것이 그때 당시 문화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천들에게 야고보 목사님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보낸다예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온전함을 이루라예요. 그래서 1장 4절이 마치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과 같아요.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라 라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게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나 혼자만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열두 지파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열두 지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공동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상황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외부로부터 오고 있는 압박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동성애는 죄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뭐 압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가 이미 세속화가 되어 있어서요, 세상의 물결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가 자꾸 양적인 팽창만 노릴 때가 있었어요. 번영하고 성공하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목사들조차도 만 명 목회를 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고 1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 목사는 공부도 못하고 실력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목사들 세계 안에서도 그렇게 구분 지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또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해요. 왜?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신다고 했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만 명을 목회했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더 예뻐하시고 10명밖에 못한 목사는 하나님이 넌 그딴 짓밖에 못하고 왔느냐 그리고 타박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운동도 하고 직장도 생활도 같이 하는데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가야 되느냐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저울질하다가 어디로 가요 우리? 남들 다 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외부에서 공격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점차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야고보가 아니 성령님께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전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라고 여러분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흩어져 있는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 이라고 합니다. 제가 눈여겨보았던 단어가 흩어져 있는 이라는 말이었어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헬라어를 못해도 이거 정도는 알아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니까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까지 쓸 정도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저도 잘 못하지만 헬라어 공부 하나 해볼게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요. 디아하고 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인 거예요. 디아라고 하는 말은 넘어서다 비욘드라고 하는 거고요. 스페이로라고 하는 말은 뿌리다예요.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파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쫙 뿌리는 거예요.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서론에서 열두 지파에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편지를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다고 안 그러고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열두 지파에게 그랬어요. 열두 지파가 뭐예요? 열두 지파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열두 아들을 기본으로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두 아들을 그 이름으로 해서 열두 지파를 만들었고 열두 지파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열두 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유대인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열두 지파 사람들이 단순하게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야고보 목사님은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두지파를 육신의 열두지파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열두지파죠. 영적인 열두지파는 영적인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조금만 더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디아스포라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 아주 맨 처음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중이니까 이사야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에 부분을 이사야서가 66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부분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고요. 아수르가 들어오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요. 멸망을 시키면서 아수르가 막 포로로 잡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밖으로 끌려나가면 나간 거잖아요. 흩어진 거죠. 그렇죠?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를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또 잡아갔어요. 끌고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갔어요. 근데 그쪽으로 안 끌려가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글로 안 도망가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으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도망을 가고 그래서 흩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망을 간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바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죠. 해방을 시켜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다 돌아왔다 안 돌아온 사람 있다. 남아있는 사람 또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는 살고 싶지는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는 않고 중간에 샌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보면 옛날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지요. 죽으면서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다 없었다. 박해가 있었죠. 그랬더니 뿔뿔이 흩어졌다예요. 또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예요. 흩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주류 사회였을까요? 비주류였을까요? 당연히 비주류죠. 1차로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그냥 사도행전으로 놓고 보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서 생성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주류였나요? 비주류였나요? 당연히 비주류였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고 문화가 있고 돈이 흘러다니는 세속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류사회가 있죠. 그 주류사회에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으로 흩어져 갔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교회를 만들고 개척을 하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은 주류 문화를 찬송하면서 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사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결이 생기죠. 주류사회의 문화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충돌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살고 있잖아요. 라스베가스를 예를 들어서 할게요. 라스베가스에서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이 호텔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직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희 교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텔과 카지노 쪽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하셨어요. 자, 그곳에 갑니다. 호텔에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입니까? 하나님의 문화입니까? 당연히 세상의 문화잖아요. 거기서 안 좋은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으로 뿌려놓으셨어요. 거기서는 물론 직장의 규칙을 따라야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크리스천의 문화와 즉 교회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충돌합니까? 안 합니까? 충돌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거기다 남겨두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위해서 뿌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야고보 목사님이 편지 쓰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단순하게 아, 나 혼자만 직장에서 잘하고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나 혼자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록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뿌려놨으면 사명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5장을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모두 5장까지 있는데요. 5장 20절까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표시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목사님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교회가 돼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중에, 여기서 너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죠? 성도들 중에 거짓된 것에 미혹이 돼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야고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도 증거하지만 교회 내에서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선교 그러면 자꾸 교회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선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것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강단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목사의 설교예요. 목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죄를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 그것이 강단이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속의 물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물론 밖에 구제하고 선교해야 되는 일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배우고 듣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거 안 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리를 온전히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온전함이에요. 그 온전함에 대한 thirst가 있어야 돼요. 갈급한 심정으로 온전함을 이루겠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때려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학교 때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교수님이 미국 분이신데 한국을 좀 제법 다녀오셨던 나이가 많으신, 저한테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인데, 그 공부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한국어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여기 우리 데이빗 집사님도 있고 영어를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호민 형제도 있지만 영어로 온전하다를 번역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온전하다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being perfect, perfect and complete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은요, 온전이라는 말 딱 썼어요. 온전하다와 완전하다는 다릅니다. 온전하다와 완전하다는 다시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칼럼에 42.195 썼잖아요. 42.195가 뭐예요? 마라톤이잖아요. 그렇죠? 마라톤의 그 길이, 거리를 이야기해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시작 출발점에서 뛰려고 이제 몸을 탁 풀고 있어요. 그래서 총성과 함께 빵! 하고 이제 뜁니다. 뛰면 가다가 힘드니까 주저앉고 포기하면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아,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전거 타고 가네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름길로 싹 가갖고 딴 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쫙 조인해갖고 가요. 돼요? 안 돼요? 결승선에 못 들어간 것도 온전한 게 아니고요. 사기치고 간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함이란 무엇이냐? 온전함이란 출발점에서 시작한 무언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적이나 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온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교 공부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부모들의,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라고 믿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로망이 하나 있어요. 내 자녀가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올 에이자. 그냥 더도 말고 대학교 졸업할 때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더도 말고 많이도 필요 없어. 그냥 평점 4.5. 출석 더도 말고 다른 건 필요 없어. 지각 없이 완벽하게 개근. 그러면 완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야, 공부 못해도 된다. 졸업장만이라도 갖다 달라. 그랬어요. 그럼 졸업장 갖고 오면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아, 끝낸 거 아니에요. 그게 온전이에요.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 가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떨 때는 교회 다니기 싫어서 때려치고 싶고 막 게으름을 치고 막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온전히 가야 하는 거예요. 좀 잔소리를 한다면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을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를 가다가 아이씨 마음에 안 들 때가 왜 없어요. 아주 오래된 통계라서 지금은 제가 믿을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래된 통계에 성도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가 꿈꾸고 있는 로망하는 교회가 있다 없다를 제가 했거든요. 80%가 넘어요. 있대요. 자기 지금 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80%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더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냥 멈춰버린다면 온전함이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아무리 성도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재미없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주일 예배.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면 안 되나요? 여름철에 방학들 여러분 휴가들 떠나시잖아요. 교회도 그때 잠시 좀 문 닫으면 안 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벌써 반응이 시큰둥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안 나와도 교회는 해야죠. 아, 그럼 목사님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싫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해야지요.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싫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가 당한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야고보 목사님이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는 특별히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두 마음이에요. 더블 마인드예요. 두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두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미원을 치는 거예요. 여기 자꾸 첨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속에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곁눈질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어요. 세속주의와 결합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예,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예? 그냥 더도 말고 만 명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야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목사님이 텔레비전 사준대 뭐 옛날식으로 뭐 한국 가는 비행기표 끊어준대 뭐 이래갖고 사기치고 데려올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세속의 물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저 라스베가스 오기 전에. 정 목사, 박사학위 하나 받아놔야지. 왜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그래야 한국 갈 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을 때 우위를 점하는 거야. 더 잘 갈 수 있어. 제가 반박을 했어요. 대들고 싸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을 청빙하는 일에 있어서 거기를 그 교회를 가고 싶어서 내가 학위를 따느냐고요. 그 교회를 가고 싶어서 학위를 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배우는 거지. 학위 때문에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학위 있는 목사님들 모두를 싸잡아서 매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세속의 물결에 가득히 쌓여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믿음과 행위가 불균형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야고보서는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말씀을 앞에 자막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짝을 이루지 못해요. 또 믿음과 행위가 짝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 목사님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하다.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과 행함이 같이 짝을 맞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웃들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웃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야고보는 책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저주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성도들끼리 그냥 서로 험담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지가 얼마나 잘났으면 어머머머머 저 꼬라지 보고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온전함과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치명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더 있어요. 종교적인 일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정작 일상생활은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 갔을 때는 양복 딱 입고 예배 드릴 때 고룩고룩하게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봉사는 그냥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 애들 키울 때는 욕지거리를 해가면서 애들 키우고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하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고 직장 상사로서 혹은 주인으로서 종업원들을 대할 때 그냥 마구 함부로 이야기하고 사기치고 월급도 안 주고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고 개판인 거죠. 제가 말이 험해지고 있죠? 열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흩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소수예요. 그 소수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철회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갖 모습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 위대한 모습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욕하고 싸움박질하고 꽝. 꽝이에요, 그거는.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신앙의 불충분함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본인에게 적용이 된다면 아유 정 목사님은 또 오늘 나한테 뭐라고 그러네 그렇게 듣지 마시고 그냥 혼자서 잘 소화시키세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온전함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어느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니까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두 장로님까지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정도면 됐다. It is enough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신앙이 불충분해요. 흔들흔들거려요. 긍휼의 마음을 품었다가도 한번 툭 하고 던져주면 이걸로 됐어. 나 이 정도 구제했으면 됐어. 선교 단계 선교 한번 갔다 오면 됐어. 이걸로 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잘하는 겁니다. 끝까지 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 목사님이 이 그 교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온전함과 성숙함이에요.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년 동안에 못 이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1년 안에 못 끝납니다. 끝까지 성숙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다시 1장 4절로 돌아갈게요. 1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은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의 인내를 충분히 발휘해라 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인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인내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속상해요.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막 때려치고 싶어요. 그냥 뒤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인내를 참고 참는 오래 참음을 가지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사람이 있지요. 5장에 가면 5장 7절을 보세요. 5장 7절 맨 위에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인내와 기도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인내를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를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예요. 그냥 혼자서 이 악물고 손 꽉 쥐고 있으면 이만 다 망가져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줘요. 그 예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뚱맞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예요. 5장 끝에 부분 가보세요.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해라. 그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엘리야였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겼느냐?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와 늘 동반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함을 이루는 공동체, 성숙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견디십시오. 치사하고 안 익었고 내 눈에 맞지 않고 그냥 다 귀찮다 할지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신앙생활하는 자체를 그냥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더러운 것을 묻힐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내가 설령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디십시오. 그것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함을 이루고 성숙함을 이루는 복된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